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4000년을 끝내시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시점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오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인공이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와 같은 그 유명한 시를 썼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한 많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강의하며 살펴보기로 한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는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여러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리아, 또 들 밖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목자들, 또 하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와 같은 대언자들, 또 침례자 요한의 기사가 다른 어디보다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가서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내가 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 기록자보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신 그 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가 다른 누구보다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일도 완전하게 기록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초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초림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일을 하러 오실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 때에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적이며 가장 암울한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BC 606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빌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왕국이 바빌론 왕국이었어요. 이 바빌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곧바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서면서 BC 606년부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 살았지만 그 중에 일부,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으며 다시 유다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시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를 가서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사용해서 페르시아 왕국 전체 왕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하만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이 또 바뀌게 돼요. 누가 일어났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BC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황제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른 살쯤 돼서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BC 323년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그리스 제국, 엄청나게 컸던 그리스 제국이 크게 네 개로 분할이 되는데 그 네 개 중에 두 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두 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북쪽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레오쿠스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처음에 어디 속하게 됐냐? 이집트 왕국에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놓이고 저 위는 시리아고 밑은 이집트고 하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중간에 껴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매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모멸하고 가장 경멸했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BC 168년에서 164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에서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훼파하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미워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 돼지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갖다 뿌리고 그래서 제우스에게 이 모든 성전과 제단을 제우스에게 봉헌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말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 말, 이름도 그리스 말로 바꾸고 또 옷이나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 말로 바꿔야지 유대 사람들의 말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책을 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나라의 운세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BC 63년경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로마에 찾아가서 나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로마에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만큼 팔레스타인을 잘 치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자, 이것 외에도 성경에 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 말을 써야 되고 그리스 이름을 써야 되고 그리스식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성전에다 갖다 돼지 피를 갖다 바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에돔 사람이 와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왕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로 이 시기. 여러분 한번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물리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가 얼마나 곤고했을까.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다. 너무 절망적이다. 모든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AD 300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탄압하는 그와 같은 세계 단일 종교로 일어서면서부터 중세 약 1000년 이상 어느 누구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 암울한 시대가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를 변화시켜서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 교회,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이 틀렸어요. 목사들이 제사장 노릇합니다. 교회가 지금 성전이 되어 있어요. 모두 복만 달라 그럽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극도의 율법주의, 한국식 기독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거를 누가 개혁을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큰일을 하려 하시는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게 될 때 이 나라에 분단된 이와 같은 그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게 될 때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아니면 부모님 가운데 아픈 것과 같은 그 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인 분이 있어요? 자식들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어려움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절망이 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예, 그 다음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딸들에 속했으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다. 둘 다가 다 레위 지파 출신이다. 사가랴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두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지금 큰일을, 새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럼 그런 맹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3절부터 3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3절에 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기 하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36절.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다윗에게서 태어날 한 씨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영원히 지속되고 메시아의 왕권 왕좌가 해와 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셀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이 맹세의 언약을 하셨냐?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씨 중에 하나가 나와서 메시아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신 그 맹세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그왕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을 하는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둘 다 남편만 아니고 아내만 아니고 부부가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절에 요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부가 둘 다 남편 혼자만이 아니고 부인 혼자만이 아니라 부부가 둘 다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성경 신자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경 신자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큰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냐? 첫째,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그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걷는 성경 신자였다. 다시 말씀드려, 의로운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보여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정결하게 일단 만드셨어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뭐예요? 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세일을 할 수 있었느냐?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선한 행위가 철철 흘러넘쳐. 성도들 섬기는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와 같은 시대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구원받은 데 만족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걸어야 되겠구나.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구원받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와 같은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사가랴 이야기가 5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사가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가랴 이야기예요. 사가랴. 그 당시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헤롯. 헤롯은 딱 거기 예, 유대왕 헤롯 딱 다섯 글자예요. 그 당시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은 헤롯인데 헤롯에 대한 말은 딱 유대왕 헤롯 다섯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요? 사람 눈에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돈이 많고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이 볼 때 어우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보인다 해도 하나님 볼 때 그냥 이 다섯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게 사는 나머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지만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의롭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헤롯은 재능이 많아 많은 일을 수행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특히 무슨 일을 했어요? 헤롯 성전을 40년이, 이 사람은 건축가예요.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축물 성전을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사악한 괴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악한 괴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뭔가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넌 다섯 글자뿐, 넌 내가 얘기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 사가랴는 말 그대로 무명으로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는 의로운 제사장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을 미워한 자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기타 여러 명을 직접 손으로 죽인 그와 같은 살인자예요. 다른 한 사람 사가랴는 겸손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했던 의로운 제사장이다. 한 사람은 에돔 아시죠? 에돔. 에돔 사람은 누가 조상이냐? 에서가 조상이야. 한 사람은 에서의 아들이고 사가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서 이 헤롯은 에서의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사가랴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여러 아들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땅과 여러 지역을 다스려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전갈과 같았다. 이 역사 기록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갈과 같은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준 악한 자예요. 이 한 사람 사가랴는 침례자 요한같이 의롭고 거룩한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람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자 직접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자예요. 하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와 같은 의로운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헤롯이 멋있게 보이고 헤롯이 지은 건축물 성전이 멋있게 보이고 그가 지어놓은 그 외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건축물들이 멋있게 보였지만 역사가 누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 왕 헤롯 이 다섯 글자만 그에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행하며 경건하게 묵묵하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길게 쓰는 분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길게 그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좋은 거야. 이 다섯 글자 적어놓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다 좋은데 의로운데 선한 행위가 많은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젊으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시도하면 좋은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5세 정도가 되면 노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매우 연로하다는 얘기는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수태도 못하는데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본보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뿐이 없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만 무지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누구를 좀 대고 얘기해야 될 텐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나와 있는 기사를 많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하나를 떼내어서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어 오니까 그 이전까지는 성막을 여기 갖다 세웠다가 또다시 성막을 해체했다가 또 옮겼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니까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다윗이 가만 보니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제사장이 거기 가서 매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역대기상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제사장을 24개의 계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계열 아니면 24개 조로 나눠요. 그럼 1년이 52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조가 두 번씩 1년에 한 주씩 들어가고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이 다 가서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년에 두 번, 한 주씩만 가서 봉사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윗이 제사장의 조를 나눠놨습니다. 저기 가서 보니까 아비야 계열에 속했다. 여러분이 가셔서 역대기상 24장 8절 가서 보시면 아비야 계열, 아비야 조는 여덟 번째 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조에 속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약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8,000명. 이거를 지금 24개로 나누니까 한 조에 대략 330명 정도 제사장이 한 주 동안 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 양도 잡고 짐승도 잡고 제단 청소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분향제단이 있단 말이죠. 아, 그 분향제단에 향을 살려 올리는 일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제비 뽑았을 때 그 영광이 사가랴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330명이 올라갔는데 향을 사르는 그 임무를 사가랴가 지금 맡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가랴의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사가랴는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롭게 걸을 때 그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니면 그게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조용히 의롭게 바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그에게 자연스럽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특히 목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성전 밖에는 경건한 무리들이 기도하며 사가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분향하는 것만도 지금 영광인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니 자 향을 이렇게 살려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가랴가 그를 보고 천사는 성경에 나온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예,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살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지금 향을 드리는 것만으로 지금 가슴이 떨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지금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에 첫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첫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왕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포로 생활을 가도 너희가 불을 지나가도 물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내가 정원한 그 자기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찾으러 갔던 부활 이후에 몸을 찾으러 갔던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갔더니 몸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천사가 하는 첫째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번 주에 우리 수술하신 우리 그 어머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80년 동안 그렇게 원해오던 게 뭐예요? 아들 얻는 거 그걸 원해. 아 그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어떤 존재냐? 13절에서 17절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그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냐? 구원받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런 것 같은 그 말씀을 받은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재미있는 말씀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 도대체 제가 이 일을 무슨 일로 알겠습니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면 내게 보이기에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에 대해 성취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좀 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모세 이후로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일이 정말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게 제게 표적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하나 달라고 뭐 한 20살쯤 결혼해서 지금 80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60년 동안 거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이 늘 행하는 그런 일이다.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이런 경건한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지금 식으로 하면 목사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표적을 줘야 믿지 제가 그냥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뭘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가랴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사가랴가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교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기도를 60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 이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놀랐는데 그 다음에 누가 놀라냐? 천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사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신분까지 밝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다. 그냥 천사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듣질 않으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 하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가브리엘이다.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그리고 표적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불신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잠시 받습니다. 그 징계는 잠시 받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벙어리가 되는 그와 같은 징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 징계는 단순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또 모두 돼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거 요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었나 호기심이 생기게 될 때 요한이 나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솔직 발짓하니까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맞습니까? 예. 그가 말을 했으면은 오히려 그 말을 안 믿었을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을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무슨 새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징계로 또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징계하세요. 불신하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24절, 25절에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제사장 직무를 다 행한 뒤에 엘리사벳이 수태해서 결국 아들을 낳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57절에서 66절까지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64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될 때 64절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과 같은 이와 같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해도 그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열리니까 한 내용이 뭐야? 하나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그 내용이 67절에서 7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찬양이 무엇인가 7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침례자 요한이 되는데 이 침례자 요한 너는 그분의 백성에게 메시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준다.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이 뭐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78절, 79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동트는 때 이건 뭐예요? 샛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와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언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65절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80세 노인이 아들을 낳고 그런 가운데 벙어리가 됐다가 다시 말을 다시 하게 되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유대 지방에 퍼지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재림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이는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새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너무 암울할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특히 병이 들어서 또 수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제 삶에서 일하시고 이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며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선포를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15년 올 한 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게 생활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생활하며 올바른 가정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